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에서 지상전 강행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12일 재차 반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오늘 통화했다고 밝히고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가자에 있는 민간인과 구호요원들을 보호하는 긴급 필요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 라파에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피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특히 블링컨 장관이 갈란트 장관에게 이스라엘이 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하는 동안에도 민간인들을 위한 지원 역량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고 구호품 수송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자 지구의 민간인 보호에 관해 블링컨 장관은 이날 NBC 시사 프로그램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 이스라엘로부터 아직 충분한 계획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13일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 갈란트 장관의 통화 소식을 전했으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라파에서 하마스 잔당을 겨냥한 정밀 작전을 비롯해 가자지구에서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이 블링컨 장관에게 라파에서 진행할 정밀 군사작전에 관해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넘도록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파악하고 대규모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있는 라파에서 시가전이 본격화되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2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차히 하넥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전을 하지 않고도 하마스의 격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의 승자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발표된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 등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6곳 가운데 네바다와 조지아를 비롯한 두 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습니다. 또한 미시간과 애리조나,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지만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주별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바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50%, 바이든 현 대통령 38%,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49%, 바이든 대통령 39%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미시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49%, 바이든 대통령 42%,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49%, 바이든 대통령 42%,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47%, 바이든 현 대통령 44%로 나타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새 국방장관에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브 현 국방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들도 담당하게 된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와 군과 법 집행당국의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7.4%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에 소련과 같은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장관 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12일 대선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나우세다 대통령은 44%를 득표했고 이어서 잉그리시다 시모니테 총리가 2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26일 최다 득표 후보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이 가려지게 됩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또다시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해 백악관이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다는 가상화폐 믹서를 통한 금융기관 거래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15도, 최고기온 17도에서 29도 분포 예상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표명하는 데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외교적 접근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또다시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또다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다며 북한이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실종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납북 피해자 가족단체와의 면담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직접 고위급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당연한 외교적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it is a good initiative on the part of Prime Minister Kishida. The abductee issue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Japanese people. So, yes, he's doing the right thing.
한 일본은 납북자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안고 있다면서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넘어 비행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위협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안보에 북한은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자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납치 문제는 일본 국민에게 매우 감정적인 사안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정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냉소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일본의 파트너들이 일본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지지에는 납북자 귀환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대가로 한시적 제재 완화를 지지할 의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 같은 징후는 합리적인 유연함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이 납치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밝히고 생존자들을 귀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거듭 북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일본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이 일본 자민당의 바닥을 치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를 크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오래된 납북자 문제의 진전을 보면 기시다 총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반도와 영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북일 정상회담을 막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두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도무니 아르. こうしたことをお伝えしました。また私から国家安全保障戦略に基づき
지난 2월에도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내가 스스로 필요한 판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월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김 부부장은 북한이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명만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귀환했고 나머지 12명은 아직 북한에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본이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해 백악관이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러 간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 자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올해 선박뿐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도 북한에 정제유를 대량 공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0일 미국 민간 분석그룹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 넉 달 동안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수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양은 이미 UN이 정한 대북 정제유 반입 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평가 분석 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8일 러시아는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을 철도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가 4월에만 16,000톤, 약 12만 5천 배럴의 석유 제품을 수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4월까지 공급한 25만 배럴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UN이 허용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한도 50만 배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며 4월 한 달 동안에만 연간 한도의 약 4분의 1이 철도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약 17,670톤의 경유가 북한으로 보내졌으며 이는 하루 평균 1,100배럴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월에는 300톤 정도에 불과하던 경유 수출량이 4월 들어 1만 톤가량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휘발유도 1월 1,600톤에 머물렀던 선적량이 4월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4,700톤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들어 5월 초까지 총 휘발유 수출량은 현재 13,800톤, 배럴로 환산하면 11만 7천 배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이 같은 4월 정제유 수출량 급증은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러시아가 북한의 선박을 통해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There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from port Ostrogny to the DPRK.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도 지난 6일 VOA에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총 선적량은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을 선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수출량만으로도 유엔 상한선을 초과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믹서를 통해 송금된 돈의 금융기관 거래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믹서를 통해 핵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션 캐스텐 하원 의원이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돈 세탁을 위한 기술인 믹서를 거친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블록체인 무결성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1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발의돼 금융위원회로 회부된 이 법안에 민주당의 빌 포스터, 브래드 셔먼, 이매뉴얼 클리번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믹서를 통해 송금되는 자금을 취급과 사용 혹은 거래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믹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법무부가 믹서를 거친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금융기관의 관련 자금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기간에 관련 거래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각 위반 건당 최대 10만 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믹서랑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의원들은 이번 법안 발의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가상화폐 믹서를 통한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캐스텐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관련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 믹서는 불법 행위자들이 범죄 목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들키지 않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는 전 세계 테러 공격 자금 조달에 사용되었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절반은 믹서를 통한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인 거래 금지 조치는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잘 이해하고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테러를 예방하며 향후 정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터 의원도 이날 관련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믹서와 기타 익명성 강화 기술은 테러단체와 국가단위 행위자 그리고 범죄자들이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는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흔적을 감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FUA는 재무부와 법무부에 법안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의 가상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믹스 업체 블렌더를 제재했고 이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믹스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윌리 아데이모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 4월 상원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믹서를 통한 북한의 돈세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e DBRK, which through numerous complex state-sponsored cyber heist is able to acquire, launder, and store.
아데이모 부장관은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수많은 복잡한 사이버 강탈 행위를 통해 불법 수익을 획득하고 세탁하며 보관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런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믹서와 같은 익명성 강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에서도 지난해 8월에 이어 가장 최근인 지난 1일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서한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주도로 백악관과 재무부 등에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제3국 선박이 머문 북한 해악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수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중국 선박 4척이 발견된 가운데 북한은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북한 서해석도 북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선박 3척이 보입니다. 길이가 각각 105m와 80m인 선박이 가운데 길이 약 50m인 선박을 사이에 둔 채 밀착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선박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적이 이뤄진 이 지점에 최근 북한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팔라우 선적에 CC9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CC9호는 환적이 벌어지기 약 하루 전인 7일 이 해상에 도착했으며 10일 밤 북한 해역을 떠나기 전까지 약 사흘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29일 CC9호가 북한 근해에서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자동 식별장치 AIS를 껐다가 켜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CC9호는 실제로 북한 서해 앞바다로 이동해 이곳에서만 사흘 넘게 대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CC9호가 머문 바다에선 대형 선박의 환적 장면까지 포착돼 관련 선박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해상에선 10일 중국 선박 여러 척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남포의 입국역인 이곳은 선박이 남포로 입항하기 전 대기하는 장소인데 마린 트래픽이 10일 하루에만 중국 선박 4척의 위치 신호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들 중국 선박 4척은 어선 2척을 비롯해 화물선과 바지선 각각 한 척씩입니다. 북한 선박이 주로 머무는 북한 남포 일대에 이처럼 중국 선박이 일제히 포착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북한 라진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구에서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해외 선박의 입항 규제를 해제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이들 중국 선박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앞서 BOA는 남포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등 제3국 선박이 이후 북한 깃발로 바꿔단 사례를 여러 차례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1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북한이 최근 중국 선적 선박 한 척을 자국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는 2,970톤급 화물선 봉선 2호가 새로운 북한 선박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습니다. 2004년 건조된 봉선 2호는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의 윤슌 하이호로 운항하다가 작년 8월 이름과 선적을 각각 봉선 2호와 북한으로 바꿨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약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 IMO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이 선적을 북한으로 변경한 것은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으로 거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백한 안보리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장회사를 동원한 중국 중고 선박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BOE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39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더하면 지난해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40척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0일 중국 선박이 봉선 2호로 태어나게 된 과정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중국 정부는 항상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중국인과 중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어느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면 상봉과 화산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VOA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상봉 노력을 주도하는 선구자들, 미국 의회의 관련 입법 활동과 도전 과제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긴 이별 속에서도 상봉의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는 1세대 한인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북버지니아의 한 시니어 센터. 올해 87살의 전선복 할머니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중장년들에게 키보드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흥 출신인 전 할머니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 철수작전 때 부모님 그리고 두 언니 가족과 함께 필사적으로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올랐던 이산가족입니다. 전 할머니는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전 다 기억나죠. 네네. 어제 일같이 기억이 네네. 나죠. 언니네 조카들 제일 어린 거 아직 돌이 안 된 애기 내가 없고 그리고 타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기가 있고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막 아무튼 여기서 죽는구나 했죠.
천신만고 끝에 사흘 만에 거제도에 도착했지만 5남매 중 결혼해 평양에 살던 큰언니와 인민군에 강제로 끌려가 입대한 4살 위 오빠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오빠가 이제 외아들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포로수용소 먼저 뒤졌죠. 아들 네.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매일 부두가에 나가서 매일 피난민이 쏟아져 오니까 혹시 거기 아들이 거기 섞여 있나 그냥 아들만 생각하고.
하지만 그 이후 다신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와 큰언니를 그리워하다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1976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전 할머니는 여러 해가 지난 뒤 오빠와 언니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생겼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지인을 통해 캐나다의 한 한인단체를 소개받은 겁니다. 전 할머니는 북한의 가족을 찾을 수 있으니 착수금을 먼저 보내라는 이 단체의 말을 듣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돈을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언니가 살아계실 것 같고 네. 오빠도 살아계실 것 같고 대략. 얼마를 보내라 네. 그래서 보냈어요. 네. 보내고 금방 이렇게 끊어졌어요. 북한하고.
캐나다의 한인단체는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하다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큰 상심에 잠긴 전 할머니는 끝내 중개인을 통한 가족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튼 뭐 저부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이제는 거의 체념하는 것 같아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지난 2001년 기준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이었던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젠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이산과적과 관련해 21차례 대면 상봉, 7차례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거주 한인도 그동안 120명이 대면 상봉을 했지만 모두 북측 가족의 요청으로 이뤄졌을 뿐 한인 이산가족의 요청으로 상봉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미 이산가족 중 일부는 정부가 아닌 캐나다와 미국의 친북단체나 관계자를 통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과정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졌고 북한의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의 버지니아주의 폴스처치에 사는 평안북도 태천 출신의 89살 이승엽 할아버지도 캐나다의 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평양에서 유학 중 일사후퇴 때 가족과 헤어졌던 15살 소년 이승엽은 1982년 우여곡절 끝에 47살의 중년이 되어 북한을 방문해 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뭐 그냥 뭐 목석이죠. 목석 그냥 뭐 물론 인간이니까 이제 뭐 말도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뭐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모든 표정도 굳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32년 만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꿈인지 현실인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고향 방문은 가족을 이용한 북한 당국자들과 중개인들의 집요한 금전 요구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뵌 거는 뭐 정말 더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내가 이제 내 동생한테는 잘못한 거구나. 내가 감으로써 내 동생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준 거예요. 그걸 전부 내 동생이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를 보습을 잘 했어야 되는데 보습을 못하니까 결국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은 전부 내 동생이 책임지고.
한국전쟁 휴전 직전 공군에 조기 입대해 이후 베트남전까지 참전하고 공군 상사로 제대한 뒤 1971년 미국에 정착한 이 할아버지는 공산당을 불신해 방북 후 계속된 북한 측의 금전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방북 5년 뒤인 1987년 어머니가 병원으로 오래 살 수 없다는 편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방북한 할아버지에게 북한 관계자는 트럭을 귀증해야 한다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승호 동무가 그동안에 여기 지역구에서 상당히 공도 많고 이랬는데 이번에 노동당 당원의 추천을 받았는데 조금 미달이 돼가지고는 아쉽게도 떨어졌는데 형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딱 알았죠.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할아버지는 그러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고 이후 몇 년간 동생과 편지를 주고받다가 완전히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북한 정권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가족을 인질로 삼아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깡패 집단이죠. 그러니까 일정에 어떻게 그걸 그 인질로 삼아서 그걸 돈...
북한 당국의 이러한 횡포를 피해 중국에서 자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불러내 만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사는 올해 97살의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 진기찬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입니다. 일사후퇴 피난길에 부모님, 두 동생과 헤어져 홀로 남쪽으로 왔다가 1973년 미국에 정착한 진 할아버지는 캐나다의 한 단체를 통해 1995년 어렵게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3,000불 내라고 그래. 그럼 고향에 보내주겠다고. 3,000불 안 주려고 안 갔지.
진 할아버지는 이미 1980년대부터 북한 당국자 등이 동생을 옆에 앉혀놓고 미국으로 직접 전화해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투자 유치를 제안하는 등 금전 요구를 많이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때문에 부담을 느껴 평양에서 받은 모든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진 할아버지는 미국에 돌아온 뒤 자신이 직접 중개인을 접촉해 두 동생을 1997년 중국 연길로 불러내 47년여 만에 상봉했습니다.
강제 뭐 말도 할 것도 없어. 강제 무량하니까 이 말 정말도 아무것도 안 나와. 보고 한참 우는 거지.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면 말할 것도 없어. 말도 안 나와. 그저 얼굴만 보고 그저 웃는 거지 뭐. 또 실컷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진 할아버지는 이후 북한 당국자가 아닌 중개인들을 통해 동생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연락이 모두 끊겼습니다. 미국 의회는 앞서 2001년 이후 여러 결의안과 법안 채택을 통해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사안으로 보는 미국과 이를 정치적 압박과 양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북한 정권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VOA에 이러한 상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또 다른 큰 장애물은 북한과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가 이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big obstacle with making these reunifications possible is getting back to
터너 특사는 이산가족 상봉은 본질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며 영향을 받은 많은 분의 연세를 고려할 때 너무 늦기 전에 진전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상봉을 돕기 위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이 다시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들은 이에 대한 기대보단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기찬 할아버지는 이러한 노력이 모두 좋은 일이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너무 늦어서 북한에 있는 친척들도 내 형제들도 다 죽고 지금 내가 저 내일 모레 100살인데 오래 살이야. 60년 70년 살아. 오래 살이야. 벌써 그 손자가 다 지금 70대 넘었는데 다 죽고 없지. 네. 그럼 그러니까 다 헛수고야. 헛수고. 그럼 보수했어야지.
하지만 겉으론 이렇게 기대를 접었다고 말하면서도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이산가족들의 숙명이라고 1세대들은 말합니다. 이승엽 할아버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저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 이산가족이 당장은 못 만나더라도 앞으로도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선복 할머니도 상봉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안 한다면서도 오빠에 대한 그리움은 눈을 감을 때까지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말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오늘 놓을 수가 없는 거죠.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VOA 북미 이산가족 특집 방송 내일은 제2편으로 미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온 1세대 리더들의 분투와 성과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미 유럽 사령부 부사령관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중국 기술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이란의 지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유럽 사령부 부사령관인 스티븐 바샴 중장은 10일 중국,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Of course, we see the same challenge with Iran providing capability. The DPRK, North Korea providing capability to Russia. And I think ultimately.
바샴 중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방산 수출국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러시아가 군사 장비는 물론 기술도 상당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술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역량을 제공하는 것도 같은 문제이고 북한도 러시아에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샴 중장은 그러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들 국가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유럽사령부의 외교정책 고문인 케이트 마리 번스 대사는 북한, 중국, 이란 등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동맹 파트너와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이러한 관계 발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ve done a lot to make sure that we have a common picture of how these relationships are developing and then making sure that we look at the instruments that we have.
아울러 국제 제재와 수출 통제와 같은 우리가 갖춘 도구들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에 이러한 폭넓은 관점을 적용하며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 유럽사령관도 지난달 10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에서, 즉 러시아에서 서로 연동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볼리 사령관은 중국, 이란, 북한이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 새로운 적의 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북러 간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막는 것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나다가 UN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위해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을 잇따라 파견합니다. 한반도 인근 국제수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9일 네온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캐나다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 계획에 대해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군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지난달 14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됐다며 이 함정과 승무원들이 6월과 7월 사이에 네온 작전의 일환으로 간헐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네온 작전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8일 캐나다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를 파견해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 관련 감시 정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몬트리올함은 지난해 6월에도 동중국해를 비롯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작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몬트리올함은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12척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가운데 한 척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웹사이트에서 헬리팩스급 호위함은 하푼 장거리 대함미사일, 스페로우 함대공미사일, 그리고 대잠 어뢰 탑재 헬리콥터로 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이 항공기와 함정을 정기적으로 배치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을 단속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섣불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 부품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북한이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미국이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중국 국민과 기업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은 수출 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 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계속 사용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미사일 부품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가 7일 VOA에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와 부품을 포함한 기타 민감한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거듭된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런 노력에 있어 민간 부문은 물론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중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망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중국 국민과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며 어느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분석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은 7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미사일 부품의 북한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품 중 일부가 중국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고 공급망에 있는 모든 중개자들을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회사 중 일부가 중국에 설립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분쟁군비연구소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에 판매한 부품이 75%이고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 정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상업 위성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6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장 주변의 식물들이 말라 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엔진 화염의 고열과 화학 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6일 북한이 지난달 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예고 없이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지난달 29일 찍힌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4월 넷째 주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 연속 수직 엔진 시험 시설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중순에도 같은 장소에서 엔진 시험을 했으며 다음 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세계 난민 현황과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를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평안도와 함경도에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분포, 최고기온 17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보겠습니다. 평양, 안주, 남포 맑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27도 예상합니다. 안주 기온은 11도에서 23도 분포, 남포는 13도에서 26도, 신의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12도에서 22도 분포 예상합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0에서 26도 분포 예상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개성 사리원 맑습니다. 해주 최저 12도에서 최고기온 21도 예상합니다. 개성 10도에서 23도 분포, 사리원 12도에서 26도 분포 예상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보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12도에서 29도, 장진 구름 많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21도, 해산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24도 분포 예상합니다. 원산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22도입니다. 선봉 기온은 9에서 20도, 끝으로 삼지연 6도에서 1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다가 오후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맑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을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에서 지상전 강행 의사를 고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12일 재차 통보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오늘 통화했다고 밝히고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가자에 있는 민간인들과 구호요원들을 보호하는 긴급한 필요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 라파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피난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특히 블링컨 장관이 갈란트 장관에게 이스라엘이 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하는 동안에도 민간인들을 위한 지원 역량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구호품 수송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이날 NBC 시사 프로그램 Meet the Press에 출연해 이스라엘로부터 아직 충분한 계획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13일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 갈란트 장관의 통화 소식을 전했으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라파에서 하마스 잔당을 겨냥한 정밀한 작전을 비롯해 가자지구에서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이날 통화에 관해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이 블링컨 장관에게 라파에서 진행할 정밀 군사작전에 관해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넘도록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의 라파를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파악하고 대규모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피난민들의 대거 몰려있는 라파에서 시가전이 본격화되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스라엘 측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의 승자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발표된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드 등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6곳 가운데 네바다와 조지아를 비롯한 두 곳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습니다. 이어서 미시간과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등 세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으나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주별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바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50%, 바이든 대통령 38%, 조지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49%, 바이든 대통령 39%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미시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49%, 바이든 대통령 42%,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49%, 바이든 대통령 42%,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47%, 바이든 대통령 44%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앞선 곳은 위스콘신 한 곳뿐이고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를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새 국방장관의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우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현 국방장관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서기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고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들도 담당하게 된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군과 법 집행당국의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7.4%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에 소련과 같은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장관 교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같은 지출이 국가 전체 경제와 일치하고 더욱 잘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 점이 푸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민간 경제학자를 기용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벨로소프 차기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강력한 국가 재건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해설했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12일 대선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우세다 대통령은 44%를 득표해서 잉그레다 시모네타 총리가 뒤이어 2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8명 후보가 출마한 이번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26일 최다 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이 가려지게 됩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방공체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증대와 이번 선거에서 서방 동맹국들에게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